뷰인 뉴스입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서해 연평도 일대에서 포사격을 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6일 북한군이 이날 오후 4시경부터 5시경까지 연평도 북서쪽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을 동원해 60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에 따르면 이 포탄은 모두 서해 북방 한계선 2부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습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서 서해, 동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 설정됐으며 이 구역에서 포사격, 해상 기동훈련을 하는 것은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 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군은 전날과 달리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해상 사격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전날 오전에도 백령도 북방 장산굿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굿 일대에서 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200발 이상의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 한국군은 북한의 배가 넘는 400여 발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5일 튀르키예 방문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네 번째 중동 순방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가자지구 분쟁이 요르단강 서안, 레바논, 홍해 항로 등으로 확전되는 걸 막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6일 이스탄불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하칸 피단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영내 긴장 완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속화, 전후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 등에 관해서 튀르키예와 주변국들의 역할 등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동행한 국무부 고위관리는 또 튀르키예 회담에서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 문제도 다뤄질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튀르키예 방문 후 그리스, 요르단,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을 찾아서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레바논 무장세력 에즈볼라가 6일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공격했다고 이스라엘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 메론 지역을 향해서 로켓 40여 발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나 피해 보고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헤즈볼라도 이날 성명을 내고 로켓 62발로 메론 공군기지에 직접적이고 확실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에서 이는 베이루트 남부교회에서 살레흐 알 아루리 최고사령관과 형제들이 암살당한 사건에 대한 첫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무실을 공습해서 하마스 정치국 부국장이자 전체 서열 2위로 평가받는 알 아루리를 포함해서 6명이 사망했습니다. 헤즈볼라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는 5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하면 레바논으로 눈을 돌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일본 혼슈 중부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6일 현재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8년 만에 최악의 지진 피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사상자가 더 늘어날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지진 발생 후 72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생존자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비상회의를 열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활동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반시설이 파괴된 지역에서는 수만 가구가 단수 정전 사태를 막고 있는 가운데 3만 명 넘는 피난민들은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5시 26분경에도 노토반도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두 변론인은 2월 8일로 잡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레일서 최혜민 씨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시동을 거세요.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남았습니다. 결승전 플래그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레이싱을 99년부터 카트 레이싱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한국에서 챔피언을 4번 했었고 그러다가 좀 더 큰 무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리즈를 좀 찾게 되었었고
최혜민 씨는 한국인 최초 미국 인디 레이싱카 선수입니다. 2007년 미국 레이싱 무대 데뷔 후 주목받는 신인으로 인디 레이싱 시장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디 자동차 경기에서 유일한 한국 선수인데 자부심이 크겠어요.
77번 신인 드라이버 최혜민 선수.
자동차 경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챔피언을 꿈꾸는 그의 도전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직접 운전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올해 저기 팀메이트가 주행했던 거를 제가 미리 오늘 주행 전에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행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전에 선수들이 했던 데이터 같은 걸 많이 볼수록 그 실제 주행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극한의 상황에서 집중을 해서 정말 미국 레이스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레이스를 하는 선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모한 그런 시도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위험을 감내해 가면서도 그 기회를 위해서 그런 승부를 던지는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성공했을 때 그런 묘미 그리고 뭐 굉장히 치열한 뭐 천분의 1초 싸움 그런 것들이 보는 사람을 하여금 굉장히 짜릿하게 만들고 실제 참여하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매력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 주행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서 오전 주행은 사실 좀 트랙 익히는데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오후에 좀 날씨가 개고 좀 따뜻해지면 본격적으로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레이싱 전용 트랙. 주행 테스트를 하기 위해 모인 엔지니어와 크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번의 주행을 위해서 7명의 크루가 준비하는 시간만 기본 4시간. 엔진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경기인 만큼 무엇보다 꼼꼼한 점검과 데이터 분석이 관건입니다. 드라이빙 코치와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최 선수.
I'm not very familiar with the
이 경주차 기종과 트랙이 저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 손에 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기종의 차량으로 처음 시도해보는 트랙의 주행이 심적 부담이 되는 상황. 특히 얼어붙은 노면의 상태가 걱정이 됩니다. 프리드라이빙은 2.5마일에 달하는 트랙의 맵과 노면의 상태를 익히기 위해 선수와 크루들이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참여하는 시리즈는 미국의 인디 라이츠라는 시리즈입니다. 미국에서 오픈힐 시리즈 중에 가장 빠른 레이스가 인디카 시리즈라고 있고 거기로 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가 인디 라이츠 레이스거든요. 야구로 치면은 마이너리그 트리플 A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합들은 주로 이제 인디애나폴리스를 기준으로 해서 뭐 미국 중서부 지방을 돌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인디 라이츠 레이스 가고요. 엔진은 올해까지는 마츠다 엔진 2.0 터보 엔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엔진은 푸시 투 패스까지 포함을 하면 500마력 가까운 힘을 내고 있고 무게는 700-800kg 그 정도 되고 있어요. 가격은 추산일 뿐인데요. 대략 한 25만 불에 30만 불 가까이 비용이 들고
레이스카는 오로지 빨리 달리기 위한 목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 뭐 단 한 가지 편의 시설도 사실은 없어요.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달리기 위한 장치들만 있고
날씨가 추워서 콕핏 안도 굉장히 춥고요. 빨리 좀 달려야 이제 엔진 열도 차로 좀 들어오고 저도 이제 몸이 풀려서 좀 추위가 좀 갈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춥네요.
Oh, he's taking it easy. Like there is no rhythm, so called.
날씨가 추워서 최 선수는 속도를 천천히 올려야 해요. 노면이 얼어서 아직 접지력이 없어요. 타이어 압력도 올라가야 해서 최 선수는 조금씩 스페이스를 올려야 해요.
인디 경기장 같은 경우는 코너링 스피드가 저희 인디 라이츠 같은 경우는 거의 200마일에 육박하고 인디카 같은 경우는 뭐 210마일에서 220마일 정도에 도달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너에서 받는 중력이 일반 중력의 3배에서 4배까지 중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이스 트랙에서는 뭐 0.1초 승부를 위해서 코너 때 이제 던져야 되고 뭐 벽과 불과 뭐 몇 미리 차이까지 차를 몰아붙여야 이제 코너 각이 커지기 때문에 그럴 때 맛질하죠.
40분의 주행을 하고 주유 급유와 타이어 점검을 위해 피트에 들어온 최혜민 선수.
노면의 진동을 거의 몸으로 흡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온몸에 멍이 들기도 하고 몸에 부담이 가는 적도 있어요. 네.
Lean more on the tires, use the brake.
브레이크를 더 밟으면서 노면에 붙으라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쓰면서 접지력을 상승시켜야 해. 좀 더 밀어붙여봐. 좀 더 즐기면서 하라고. 아직 한계점에 도달하려면 멀었어. 차를 좀 더 크게 움직여봐. 접지력이 생기는 걸 느낄 거야.
아버지 반대 굉장히 심했습니다. 생각처럼 쉽게 흘러가진 않았지만 지금도 도전을 하고 있고 그런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으면서 조금 더 이제 정상 레벨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무전을 받은 크루들의 분위기가 심상찮아 보입니다.
최 선수에게 무전이 왔어요.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지금 돌아오는 중인데요. 최 선수는 괜찮은 것 같아요.
Oh yeah. Oh yeah. It's coming in on the hook. So we'll see. You never know till you see him.
무엇보다 선수의 부상 여부가 가장 걱정이 되는 감독과 크루들.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트랙 가장자리에 있는 잔디 쪽에서 미끄러졌어. 차가 균형을 잃었어.
괜찮으세요?
네, 저는 괜찮은데 제가 많이 망가져서.
또 열심히 마지막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네, 근데 살짝 코스 오프 했는데 그 잔디밭이 아직까지 수분이 가득해서
크게 파손된 차량은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0년 레이스 경력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사소한 실수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실수인데 정말 좀 어이도 없었고
한껏 젖어있는 잔디에선 핸들도 브레이크도 시속 200마일의 속도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너무 큰 비용이라서 사실은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 아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또 이걸 극복해서 제가 이 사고를 통해서 또 배우는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극복해 우여곡절이 있는 만큼 또 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탑 클래스 드라이버들부터 카트 드라이버들까지 여기 와서 드라이버에 필요한 그런 운동들을 지도받고 이제 각자 지역으로 가서 훈련을 하고 시합 때 좀 좋은 컨디션으로 시합을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The race car driver's heart rate can be from 150 to 175 and they have to look.
레이스 경기 중에는 선수들의 심장 박동수가 150에서 175까지 올라갑니다. 주변에 있는 차들도 봐야 하고 추월과 교신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짧은 순간에 많은 결정을 해야 하므로 체력과 집중력을 훈련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최혜민 선수가 속해 있는 훈코스 레이스팀 본사. 팀의 수장인 리카르도 훈코스 대표. 이곳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자리 잡은 지 15년 만에 여러 차례 우승을 이끈 인물입니다.
Indy 500 is, I think, is clearly the biggest and more famous event in motor racing in the history of human being. So
인디 500은 가장 크고 인기가 많은 레이싱 대회 중 하나입니다. 미국 전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1911년에 처음 시작됐고요. 가장 오래된 대회 중 하나죠. 100년 넘는 전통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큰 레이싱 대회입니다.
경기장 가면은 이 트레일러가 오피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회의도 하게 되고 모든 장비들이 이 트레일러 안에 다 들어갑니다. 모터스포츠 특성상 그렇게 연습을 자주 할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그런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통해서 미리 경주장을 익힌다든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게 뭐냐면요. 댄 월든이라는 선수, 인디 500을 두 번이나 우승한 선수인데 2011년 10월 16일 날 라스베가스 모터 스피드웨이에서 경기 중에 사고로 숨지게 된 선수입니다. 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서 지금 추모하려고 이렇게 사진하고 꽃을 인디애나폴리스 경기장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뒤에 있는 그 인디 경기장에서 인디 500 대 한 팀당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12만 불 이상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한 레이스를 위해서.
So for motor racing because it's so expensive, it's very very important.
레이싱 경주는 비용이 많이 드는 스포츠예요.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죠. 최소 3년간의 재정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경주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인디에 와보시면 인디 500의 우승자들은 거의 이 도시의 영웅이 되고 스테이트 네임까지 선수 이름을 쓸 정도로 레이싱력에 가득한 곳이거든요. 인디 가시리즈에 진출을 해서 꿈꿔왔던 인디 500 무대에서 한국인으로서 우승을 해보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카레이서 최혜민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북한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 유지를 해오다 자유를 찾아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탈북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봉사를 통해 남에게 베푸는 행복이 더 크다고 말하는 탈북민 전현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도에 대한민국에 온 전현아라고 합니다. 제가 2006년도 7월에 탈북했습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싶었고 너무 경제가 곤란하니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탈북을 해서 우리 형제들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전현아 씨는 북한 회령을 다니면서 장사 일을 했는데요. 북한과는 다른 건너편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곳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쉽게 떼어지지 않았죠.
쉽지 않아요. 나라에서 주는 거는 없고 그 남편들이 나가서 벌어 들어오는 월급도 없고 하니까 여성들이 그 자립적으로 뭔가를 해야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시내에서 그 옷가지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시골로 오면 그 옥수수하고 바꾸면 많은 이윤을 남기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자그마한 밑천으로 불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령으로 장사를 다녔죠. 제가 그 장사를 하면서 해령으로 두만강 연선으로 장사를 하면서 안쪽에서 살았는데 두만강 연선에 장사를 하러 올 때면 불밝은 중국 땅을 바라보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탈북한 사람들이 돈을 고향집에 보내줘서 그 집들이 이렇게 경제가 안전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계속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장사를 해령에 가면 나도 탈북해서 우리 가족 형제들을 도와주리라. 그 하여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해서 8년 만에 생각은 했는데 8년 만에 결심하고 강을 넘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무사히 중국에 도착한 전현아 씨.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나아졌지만 국적이 없는 불안정한 생활로 그녀도 점점 지쳐가죠.
중국에서 한 8년 반 살았어요. 그때는 주변에 고향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듣기로는 한국에 가면 국적도 지고 많이 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고향 내가 아들을 북한에 뒀는데 아들하고 거리가 한국으로 가면 거리가 너무 멀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못하고 있는데 불안하잖아요. 사는 게 국적이 없다나니까 항상 밤에 자도 옷 못 벗고 곁에다 옷을 부리에 경찰이 들어오면 옷을 입고 도망갈 그런 밖에서 자그마한 바스락 소리 나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거리에 나가면 경찰차 봐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는 게 먹고 사는 거는 괜찮았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인간으로서 이게 항상 불안에 떨어야 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계속 경찰이 와요. 그러면 천장이 미리 알려주거든요. 그 천장이 아, 경찰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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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피해라. 그 계속 피해 다니고 이렇게 진짜 내가 뒷문으로 금방 나갔는데 앞문으로 경찰이 들어올 때도 있었고.
그렇게 중국에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은아 씨는 위기의 순간에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정을 헤아려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한 번은 파출소까지 잡혀갔댔어요. 잡혀갔는데 경찰차에 앉아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중국 경찰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보내지는 않겠구나. 자기네끼리 말하는 게 잡혀나가면 죽는다, 고생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보내지는 않겠구나. 그래 파출소에 가서 있었어요. 있었는데 경찰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네가 자리를 피하겠으니까 도망가라고. 근데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근데 한참 있다 들어도 왜 안 가냐고. 그 다음에 정신 보죠. 아, 이 사람들이 자리를 피했을 때 나를 도망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경찰이 자리를 피한 다음에 내가 이러고 나하고 다 도망가서 숨었죠.
아들을 홀로 북한에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전현아 씨는 결국 자유가 있는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많았죠. 항상 불안에 떨며 살아야 되니까 한국에 가면 국적도 지고 여권을 우선 질 수 있잖아요. 여권을 지고 세계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꿈이 컸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그 한국으로 오게 됐죠.
2015년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은 전현아 씨. 중국에서 오랜 시간 쫓기며 고생했던 탓일까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탈북민 전현아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미국에는 2년제 대학을 포함해서 4,000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희 BOE 방송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지성의 산실, 미국의 대학들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설립자들의 교육 신념이 어떻게 각 대학들에 반영돼서 오늘날 부강한 나라 이 미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의 하나인 하버드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하버드대학교가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의 하나라는 건 많은 사람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하버드대학교가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세워진 학교라는 건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하버드대학교는 1776년 미국이 건국되기 전에 140여 년 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하버드대학교를 알려면 미국의 이민 역사를 아는 게 좀 필요한데요. 초기 이민자들이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정착한 지 13년이 지난 1620년에 매사추세츠 보스턴 플리머스라는 마을에 도착한 2차 이민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의 미국 역사의 판도를 바꾼 이민자 그룹인데요. 이들은 플리머스에 정착한 후에 고등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플리머스에 정착한 지 16년이 지난 1636년에 이 대표 자치기관이었던 매사추세츠 연안식민지 자치관할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인준하고요. 이름을 새로운 대학교 뉴 칼리지라고 짓습니다. 대망의 첫 수업은 그로부터 2년 뒤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이 세들의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최초의 수업은 1638년 여름에 시작했습니다. 1회 교육 규모의 운동장이 달린 작은 목초 가옥 한 채에서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이 자리가 오늘날 하버드대학교 중심지이며 모든 하버드인들의 심장부인 하버드 야비입니다. 나다니엘 이튼이라고 하시는 교수님 한 분을 모시고 9명의 학생들이 모여 첫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하버드대학교의 모체가 됩니다.
네, 초기 이주민들은 이 학교를 뉴 칼리지, 그냥 새로운 대학교라고 불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이 하버드대학교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갖게 될 걸까요? 손승호 씨의 도움말 계속 들어보시죠.
네, 정착민 그 청교도 중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목회를 하시던 존 하버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638년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소장하고 계셨던 400여 권의 장서 모두와 재산 절반을 신대륙당의 개교한 뉴 칼리지에 기증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매사추세츠 자치관할위원회는 그의 유업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듬해인 1639년 그동안 그냥 사용했던 칼리지라는 이름을 하버드 칼리지로 개명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대학교 이름은 바로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가 소재한 케임브리지시는 1630년에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마을입니다. 하지만 새로 정착한 사람들 중에 이 상당수가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1638년 케임브리지로 이름이 바뀐 후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요, 매사추세츠에서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버드대학교 학부가 있고요. 그 학원에는 하버드대학교 내 여자대학이 있었어요. 훗날 하버드대학교와 남녀공학을 합병해서 지금은 전문기관이 된 래드클리프 연구소, 인문대학원, 디자인대학, 신학대학, 법과대학, 행정대학, 그리고 교육대학들이 직결해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가 찰스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히 세계 최고의 교육대시라고 할 수 있죠.
네,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는 이 하버드 대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소개받는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또 교육을 해오면서 제가 상담하는 대학들은 거의 방문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그 하버드 스퀘어에 들어서게 되면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이 1763년에 세워진 불금벽들의 홀리스 홀이 소개됩니다. 이것은 1776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 대륙간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 군대가 바로 숙박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되는 것은 하버드 대학교의 메인 라이브러리입니다. 단일 도서관 서재의 선반 길이만도 50마일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선반 위에 놓여진 책들도 300만 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도서관의 규모가 워낙에 거대하고 웅장하다 보니까 자칫 미로처럼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도서관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침판이나 위치를 남에게 알릴 수 있는 이 호루라기 같은 걸 다 지참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버드대학교의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하버드대학교는 학위를 수여하는 12개의 학문기관과 연구기관인 레드클리프 고등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인 하버드칼리지와 일반대학원, 평생교육원, 그리고 법학, 신학, 의학, 교육, 행정 등의 전문대학원이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1909년부터 1933년 기간 동안 하버드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했던 로렌스 로웰 총장 때부터 하버드대학교 학부의 교육과정은 순수학문을 강조하며 또 과학교육에 집중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순수학문을 반드시 터득하면서 전공학문을 이수하는 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제도는 21세기인 오늘까지 학부생들이 전공계열별로 나뉘어서 공부하는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모든 신입생은 전통에 따라서 입학하자마자 전원 하버드 야드를 중심으로 있는 기숙사에 배치돼서 1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2학년부터 4학년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하우스라고 부르는 13동의 기숙사에 배치되는데요. 각 하우스에는 기숙사 관장 또 학업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개인 지도를 해주는 교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식당, 도서관, 체육관, 사교장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는 학생들의 재정 보조와 관련해서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란 게 뭔지 예, 선승호 씨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측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 학생들이 학비를 낼 만한 재정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지원자의 학문적인 성취도와 기타 재능만 입학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들이 신입생들의 지원 서류를 심사하는 입학심사처와 재정사무처가 함께 있어서 학생들의 재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꼭 심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하는 대학교들은 재정적인 부분은 전혀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손승호 씨는 하버드대학교의 니드블라인드 정책에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하버드대학교의 니드블라인드 정책의 특징이 있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내국인 지원자와 똑같은 기준과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니드블라인드 정책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지원 학생이 하버드대학교의 합격이 최종 결정된 후 그 학생의 가정에 수업료를 낼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되지 못한다면 이유 불문하고 대학교 측 모든 재반 경비를 수여해주고 필요한 경우 한피로 학생의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비행기표도 보태준다는 말이 됩니다.
네, 하버드대학교가 이렇게 좋은 니드블라인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건 학생들은 학문에서 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상호 교류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도 많다고 믿기 때문에 이 지원 학생의 가정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재학생 군을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도요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고요. 한 해 여행시 또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첫 순서로는 역사 속의 여성 선고자를 소개하면서 현재 같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을 매칭해 소개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역사를 쓰는 여성 히스토리 메이커 순서입니다. 지난해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180여 명이 산불 피해로 목숨을 잃었고요. 미 의회 자료에 따르면 연간 총 경제적 손실은 3,940억 달러에서 8,9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 국내 총생산의 2에서 4%에 해당합니다. 캘리포니아 중 서부 지역은 매년 산불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에서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도 엄청난 산불 피해가 발생했죠. 현재 마우이 섬 중심부는 개방됐지만 섬 복구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꼽히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지난해 섭씨 43도가 넘는 날씨가 30일 이상 계속된 가운데 약 580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는 이러한 자연재해를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라고 지적합니다. 석탄과 석유를 연료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여성은 이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은 미국인 여성 환경보호운동가입니다. 첫 번째 여성 만나보시죠. 우리가 오랫동안 여행해온 길은 놀라운 진보를 가능케 한 너무나 편안하고 평탄한 고속도로였지만 그 끝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다. 1958년 1월 미국의 한 여류 생물학자는 친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는다. 편지에는 정부가 지난 여름 해안 지역에 모기를 없애기 위해 살포한 살충제로 모기가 아닌 새와 벌들만 죽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편지를 보낸 친구는 뉴스 편집자였고 자신이 관찰한 사실을 세밀하게 추적 조사한 결과를 신문에 기고하고 사본을 이 생물학자에게도 보냈던 것이다. 선거에 편지를 받았던 이 여성은 다름 아닌 현대 환경운동의 선구자로 유명한 미국인 여성 레이첼 칼슨 박사였다. 칼슨 박사는 친구의 편지를 계기로 1962년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이 책은 세상을 바꿔놨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생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였던 레이첼 칼슨입니다. 환경운동가로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 영향력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네, 자, 이 레이첼 칼슨이라는 인물이 수식어가 참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현대 환경운동의 선구자라고 불리고요. 또 생태학 시대의 어머니라고도 불리는 인물이는데 타임지가 뽑은 20세기를 변화시킨 백인 명단에 오르기도 했고요. 자,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생물학자, 작가 그리고 환경운동가였던 레이첼 칼슨 씨는 1907년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작문 실력이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꿈도 소설가가 되는 거였다고 하네요.
네.
자, 겨우 10살밖에 안 된 때 쓴 소설이 어린이 잡지에도 실렸다고 하는데 칼슨 씨는 펜실베니아 여자대학교 현재 이 체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나중에 생물학에 관심을 두게 돼서 동물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 펜실베니아 여자대학 학생 중에서 과학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는데 뭐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고 하네요.
네.
칼슨 씨는 매사추세츠주의 우즈홀 해양생물연구소에서 해양과 그 생태계에 관해 연구했고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해양동물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는데요.
네.
볼티모어 선지에 자연사에 관한 기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은 그녀가 1930년대 중반 워싱턴의 연방정부 수자원 연구소에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연방 공무원으로 일을 했군요.
네.
당시 활약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칼슨 씨는 1936년에 미 어류국의 생물학자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곳에서 두 번째로 고용된 여성이었는데요.
네.
공무원 시험에서 모든 지원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 칼슨 씨는 물속의 로맨스라는 해양생물에 관한 짧은 라디오 프로그램 시리즈를 만드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과학적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큰 역할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팸플릿과 다른 대중지학적 자료들을 쓰던 카슨 씨는 모든 출판물을 감독하는 편집장으로 승진하는 등 15년간 연방정부에서 일하며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류국에서 쌓았던 경험이 또 작가로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어류국에서의 경험은 칼슨 씨 자신에게 이 1950년대 전업 자연작가로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월간지 애틀랜틱에 바다 생물에 관한 글을 썼고 이에 따라 어느 출판사로부터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을 쓰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그 결과 1941년 첫 저서 해풍 아래서를 출간했죠.
네.
칼슨 씨의 과학적 전문성과 문학적 능력의 조화를 이루는 환경보고 작가 활동은 당시에는 매우 드문 사례였는데요.
네.
이런 활동이 그녀가 환경운동가로서 입지를 굳히고 큰 역할을 하는 성공적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자, 그녀의 주요 작품인 침묵의 봄이 일으킨 반향을 보면 그녀의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시사합니다.
네, 사실 레이첼 칼슨을 말할 때 이 침묵의 봄은 빼놓을 수가 없는 화두인데요. 앞서 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책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네, 1962년에 출판된 침묵의 봄은 당시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화두가 됐었습니다.
네.
비료와 농약의 환경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죠. 자,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특히 DDT가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문서화하고 있는데요.
네.
논문과 문학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매체인 그레이드 세이버에 따르면 책의 시작 부분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가루로 인해 식물, 벌, 어린 동물, 심지어 강까지 독사해된다고 묘사합니다.
네.
이는 인간이 화학물질과 기술적 발전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개발해왔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네.
자, 이 책에서 카스는 살충제의 독성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는데요.
네.
자, 살충제가 동물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살충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오히려 그 독성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어.
또한 카스는 화학산업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공공당국이 이러한 산업의 마케팅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비판하죠.
네.
카슨 씨는 살충제 사용이 환경에 독을 퍼뜨려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심각하고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네.
자, 이런 상황으로 자연세계가 영구적으로 침묵에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또 짧지 않은 연구 기간을 거쳤다고 하죠?
맞습니다. 카슨 씨는 비행기에서 뿌리는 DDT로 인해 많은 새와 물고기들이 죽는 현상을 목격했고 이에 관해 4년 동안 연구하고 글을 썼습니다.
네.
이 침묵의 봄은 환경을 다룬 저서로 환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우선 침묵의 봄은 60만 부 이상 팔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책 출간 이후에 살충제 제한 법안이 40여 건이나 상정됐고요.
네.
1963년 케네디 행정부에서는 환경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여러 주에서 DDT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어 1969년 미국 의회는 국가환경정책법안을 통과시켰고요. 1972년 이 법에 따라 미국 연방환경보호청 EPA가 이 DDT 사용 금지 조처를 내리게 됩니다.
네.
이 환경보호청 EPA라는 정부기구가 창설된 것도 레이첼 카슨이 주도했던 환경운동의 산물이라는 평가도 있죠.
네.
자, 하지만 살충제의 기업들과 일부 언론은 그녀를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혐의까지 제기하기도 했죠.
네.
환경 보호를 하느라 개발 도상국의 말라리아 모기 퇴치에 필요한 DDT 사용을 방해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카슨이 사망한 해가 1964년이더라고요. 책을 출간한 게 1962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변화를 목격하지는 못했네요.
맞습니다. 자, 이 카슨 씨의 사인은 유방암이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이룬 노력의 열매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유산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카슨 씨가 남긴 유산을 기반으로 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여러 상과 단체가 설립됐습니다.
네.
자, 카슨 씨가 일으킨 환경운동은 이후에 세계적인 환경운동을 촉발시켰는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서 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물학자, 저술가, 또 환경운동가 레이첼 칼슨 씨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국에서 현재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는 청년이 있어서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21세인 남미기 미국인 여성 나일리 코보 씨를 소개합니다.
네.
미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나고 자란 코보 씨는 주목할 만한 미국의 환경정의운동가입니다. 코보 씨는 지난 2022년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타임 넥스트 100, 즉 떠오르는 지도자 100인 명단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네, 이 나일리 코보 씨가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죠.
네.
어떤 계기로 이 환경운동가가 됐는지 알아보죠.
네, CBS 로스앤젤레스에 따르면 코보 씨는 중남미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코보 씨는 9살의 어린 나이에 자기 집 건너편 유정에서 나는 악취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네.
일찌감치 자신이 직접 환경 문제에 노출된 것이 이 어린 소녀의 삶과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환경 문제에 노출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예, 코보 씨는요. 두통을 앓고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심장 두근거림 같은 심각한 이 증상들을 겪었는데요.
네.
거주 지역 가까이 있는 이 석유 작업에서 발생하는 독성 배출물 때문인 것으로 의학적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아, 네.
그녀는 유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그녀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19살에 암 환자가 된 것이 바로 이 석유 시추 활동을 반대하는 캠페인에 헌신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네.
어릴 적부터 춤추기를 좋아했지만 건강 문제로 꿈도 접어야 했습니다.
네. 자,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네, 19살이 되었을 때 코보 씨는 그녀의 커뮤니티에서 유독한 석유 시추 현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캠페인을 주도해 성공합니다.
네.
이 캠페인은 비슷한 문제를 겪는 다른 지역 사회에도 환경운동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인식과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나일리 코보 씨의 이런 노력은 그녀의 커뮤니티에 구체적인 변화를 불러왔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젊은 활동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에 따라 지난해 골드먼 환경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상은 풀뿌리 운동을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친 환경운동가에게 주는 상입니다.
네, 자, 2024년 첫 순서로 보내드린 여행시 두 명의 환경운동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Hello.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clock, 시계가 들어간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Can you join David's birthday party this afternoon?
Sorry, I can't. I will be working around the clock today. I have to finish this project by next Friday.
You're always working against the clock. I hate racing against the clock because it leaves room for mistakes. Do you want me to grab you something?
No, I don't have an appetite. Thank you, though.
Clock, 시계가 들어간 세 가지 표현.
Working around the clock.
쉴 틈 없이 일한다.
Working against the clock. Racing against the clock.
분초를 다투어 일한다. 자, 그럼 대화 해석해보죠.
Can you join David's birthday party this afternoon?
오후에 데이빗의 생일 파티에 참석할 수 있나요?
Sorry, I can't. I will be working around the clock today.
미안해요. 참석 못합니다. 나는 오늘 쉴 새 없이 일해야 합니다.
You're always working against the clock.
당신은 항상 시간을 다투면서 일하고 있네요.
I hate racing against the clock because it leaves room for mistakes.
나는 시간과 경주하듯 일을 급하게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Do you want me to grab you something?
뭐라도 사다 드릴까요?
Grab.
쥐다, 잡다.
Something.
어떤 것.
Grab something to eat.
뭐라도 간단히 먹읍시다.
Do you want me to grab you something?
뭐라도 사다 드릴까요?
No, I don't have an appetite.
아닙니다, 식욕이 없어요.
I have no appetite. I don't have an appetite.
그리고 thank you, 뒤에 do가 붙었습니다. Thank you, though. 어쨌든 고맙습니다. No, thank you. 아니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이라는 말을 붙여서 물어봐줘서 어쨌든 고마워요.
Thank you, though.
이런 표현이 더 좋을 때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I'm working around the clock.
나는 주야로 쉬지 않고 일합니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Can you join David's birthday party this afternoon?
Sorry, I can't. I will be working around the clock today. I have to finish this project by next Friday.
You're always working against the clock. I hate racing against the clock because it leaves room for mistakes. Do you want me to grab you something?
No, I don't have an appetite. Thank you, thoug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Working around the clock
쉴 틈 없이 일한다
Working against the clock Racing against the clock
분초를 다투어 일한다 Clock 시계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VOA 뉴스입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서해 연평도 일대에서 포사격을 했습니다. 한국이 합동참모본부는 6일 북한군이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쯤까지 연평도 북서쪽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을 동원해 60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이들 포탄은 모두 서해 북방 한계선 이부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습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와 동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설정됐으며 이 구역에서 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하는 것은 군사 합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적대 행위 금지 구역 내 포병 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군은 전날과는 달리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해상 사격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전날 오전에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200발 이상의 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 한국군은 북한의 배가 넘는 400여 발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5일 튀르키예 방문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네 번째 중동 순방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가자지구 분쟁이 요르단강 서안과 레바논, 홍해 항로 등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6일 이스탄불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하칸 피단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역내 긴장 완화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속화, 전후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 등에 관해서 튀르키예와 주변국들의 역할 등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동행한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튀르키예 회담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 문제도 다뤄질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튀르키예 방문 후 그리스와 요르단,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을 찾아서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6일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공격했다고 이스라엘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 메론 지역을 향해서 로켓 40여 발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나 피해 보고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헤즈볼라도 성명을 내고 이날 새벽에 로켓 62발로 메론 공군기지에 직접적이고 확실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는 베이루트 남부 교회에서 살레흐 알 아루리 최고 사령관과 형제들이 암살당한 사건에 대한 첫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지난 5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면 레바논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면서 이번 공습에 대응하지 않으면 더 많은 공격에 노출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일본 혼슈 중부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6일 현재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8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사상자가 더 늘어날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지진 발생 후 72시간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생존자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비상회의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구조활동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이상으로 1월 6일 토요일 B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